우리 홍동훈 전사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봉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해가 확 옵니까? 이해가 막확 와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난해합니다. 안 그러세요? 난해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여러 난해 구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만큼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하지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더구나 이 말씀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저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과 철학과 신학에서 비슷하게 계속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은 안정감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정감에 대한 질문이요. 홀로 떨어져 덩그러니 나와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지요.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거, 외로운 거예요.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으면, 소속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승자의 편에 속하면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승자의 편에 속하기만 해도 나는 승자가 될수 있어요. 내가 약해도, 내가 실력이 없어도. 그런데 패자의 편에 서면 혹 내가 강해도,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탁월해도 나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혹 여러분 자신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더러워서 힘겨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그런 마음으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특히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면서 혹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왜 이토록 잘안 풀리는 것일까? 어느 가정들은 그렇게 행복해들 보이는데 왜 유독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우한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혹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한질굴이 나여 시달리는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계속 도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은 먼저 비슷한 점, 똑같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았던 것이 있었겠죠. 먼저는 아버지가 같았죠. 아브라함, 그죠? 아버지가 같았어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비슷한 점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외모적으로도 아버지가 같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첫째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또 이삭의 어머니는 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종의 자식은 그냥 종입니다. 종의 자식은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방법에 따라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었던 결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도 없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다르지요.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에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여 갔더니 주셨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종인 아들이 있고 상속자인 아들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왜 갑자기 바울이 뜬구름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하는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신앙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하는,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노력하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뭐 봉사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룬 거다, 그래 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나니까 그 정도 했지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곧 뭐냐? 바로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한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인간의 가능성은 다 상실되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없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신앙 생활한 자,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육체를 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원하실까? 아니면 약속을 따라 신앙 생활하는 자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따라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육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곤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부를 더 풍족하게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조건, 그 환경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지위를 갖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고, 내가 좀 더 부를 갖추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부자가 아니어도,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도, 혹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3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전반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두 언약.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언약은 뭐냐면 율법으로 특징 지워지는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율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약속으로 특징되어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특징되어지는 이 시내산 언약. 바로 약속으로 특징되어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보세요. 옛 언약의 내용, 율법으로 특징되어지는 이 옛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뭐냐면 너희는 뭐뭐뭐뭐 하라 또는 너희는 뭐뭐뭐뭐 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크게 정리하면 그래요. 율법을 크게 단순히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새 언약은 뭐죠? 뭐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리라예요.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건지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가 무엇을 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유인이 된다. 자유. 처음에 율법, 옛 언약이었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면 문제가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속하는 일이 되었고 매이는 일이 되었고 억압받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을 붙드니까 다시 말해서 약속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유.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하갈과 시내와 시내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세 가지를 공동 같은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자, 말씀 잘 보면 하갈과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시내산과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냐면 바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근거지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어요? 유대교. 유대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여기에 속한 자들은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와 또 시온산과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야기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억압받고 구속받고 눌려서 살아갔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는 어떻다? 자유인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로 설명했으면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맺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4장의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4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율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묶인 삶을 살았고 답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절망과 좌절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가로막히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요.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여 말씀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두 아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이스마엘의 운명은 그가 쫓겨남으로 끝납니다. 쫓겨남으로 끝나요. 물론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삭의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비록 핍박은 받았습니다.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러니 다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운명의 기로에서 쫓겨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긍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긍지, 이 놀라운 은총. 비록 내가 지금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큰소리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박해한대요. 박해. 그것도 이제도 그러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유합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하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은 필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다 고난의 강을 건너갑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커다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하기도 하고 사업의 부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 힌트로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비록 힘든 길을 걸어가도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시기에 내가 결국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저희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농사한 그 깨를 볶아가지고 참기름을 짜주셨어요. 여러분, 참기름이요. 참기름은 그냥 농사해서 그냥 얻어낸 깨로 가지고 참기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기름은 뜨거운 불에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완전히 볶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 익어야 돼요. 진 익어서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나와요. 한 방울 두 방울이 나와서 참기름이 되는 거예요. 숯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숯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불에 끄슬린 나무 가져다가 좋은 숯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불태워가지고 그걸로 숯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고 막 태워지고 완전히 태워지고 더 이상 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그때 그게 숯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즐거움을 위하여 피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핍박자들의 고난은 멈추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하면 쫓겨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쫓겨남으로. 신앙생활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에이 그냥 편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어차피 한평생인데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면 결국 쫓겨남을 당하고 말아요. 하지만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또한 눈에 보일 정도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삶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화려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쉽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연습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 가득한 답답함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